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북수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시편 107편에는요,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막 한가운데서 가야 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 그리고 근심과 고통 중에서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찾을 때,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폭풍에서 시달리는 조각배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망대해를 넘어 그 바다 건너에 있는 항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항해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항구는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모두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항해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큰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인데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주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큰 광풍이 일어나 언제 침몰될지 모르는 위태함 속에 계신가요? 망망대해라 갈 방향을 못 찾고 계신지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는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 두 분의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저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책 읽는 아주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주로 어떤 음악을 들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고전 음악 같은 종류를 좋아해서요. 예, 그런 종류의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네.
네, 저도 뭐 독서하고 그리고 찬송가 좀 들으면서 그냥 운동도 좀 하고, 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예,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 두 분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요, 관계에서 자꾸 어렵고 마음이 힘든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려운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고,
네.
만약 관계가 틀어져서 노력해도 안 되면 잘 생각을 해보고 관계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아, 관계 정리라고 한다면 관계를 끊는다거나 아니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뭐 이런 방향도 있나요?
그렇죠.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네.
그 회복의 성과가 없으면
네.
예, 스스로 정리를 해서 관계를 좀 마감을 한다고 해야 되나?
네. 아, 그런 모습이 있군요. 네. 자, 소리자매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는 관계가 계속 어려워져서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일단 저의 어떤 저 자신의 현재 상태가 좀 힘들면 좀 더 관계도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예.
자기 관리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걸 풀려고 소통하려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 소리자매님의 이야기 속에는 일단 관계가 힘들면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예, 그런 모습과 함께 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처럼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족 관계 중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살펴보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자녀 양육은요, 하나님이 부모 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자녀들은요, 오롯이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방식 또는 양육 태도에 따라서 자녀의 성격과 관계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다시 보자 양육 태도입니다.
양육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기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소리자매님,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네, 양육이란 아동을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돌보면서 지적,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주로 친부모에게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 양육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받아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다양한 양육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아인 아이를 입양한 경우엔 양부모 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양육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요, 양육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50장 23절, 또 민수기 11장 12절, 에베소서 6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보면요, 공통적인 양육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돌보아 길러 자라게 하고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 양육 방식이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몸과 마음이 성장하도록 돌봐주는 돌봄 방법과 형태 등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나 부모의 양육의 특성이 바로 자녀의 심리적인 발달과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일상의 경험 속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와의 갈등을 겪는 이유 중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중에서의 갈등 요인 중 20%는요, 부모가 겪는 다양한 정신적 억압이나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요, 부모의 기질과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부모가 자기 스스로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기질이란 무엇이었죠, 소리자매님?
네, 기질이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인데요. 어떠한 자극에 대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기질이 있어요. 특히 뭐 좋은 기질이 있거나 나쁜 기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질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질을 알아야 다른 기질을 가진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으면 결론적으로 관계가 좋아지고요. 신뢰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을 하면서 갑자기 화가 올라오는 이유는요.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유독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에 감정이 격해지는지를 알고 있다면 부모인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와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그네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은 부모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기질을 알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기질은요, 성격에 따라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격은 후천적이기 때문인데요. 양육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은요, 양육에 좋은 환경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 생각에 가장 좋은 양육 환경은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나 자체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준다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람으로부터 이해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자존감과도 연결이 깊습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녀를 기다려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버텨주며 노력하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요. 부모의 양육 태도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소리자매님, 양육 태도란 무엇인지 소리자매님 먼저 읽어주세요.
네, 양육 태도란 자녀의 요구, 자녀의 미래상에 대한 부모의 희망, 양육 환경, 사회 문화 등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 방식은요, 자녀의 타고난 본성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 분위기 등과 상호작용하여 자녀의 성격 형성 및 지적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의 타고난 특성인 기질적인 것과 사회문화적 흐름에 따라 바람직한 양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양육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양육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요. 바람직한 양육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바람직한 양육은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고 자아 존중감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양육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성숙과 실천적 노력은 자녀의 사회성 및 지적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태도를 파악하여 개선해야 한다. 바람직한 양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처럼 바람직한 양육의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 양육 태도의 점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람직한 양육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 대한 믿음, 아이들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양육 태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지 표현입니다. 지지 표현은요, 자녀의 입장에서 지금 자신이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있으며 가족에게 수용받고 있다는 정서적인 경험을 하게 합니다. 지지 표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지지 표현은 자녀에게 애정을 많이 보이는 정도를 말한다. 애정적 표현은 언어적, 비언어적 친밀감, 공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지지 표현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애정과 통제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자기 고집이 강해져 부모가 자주 굴복하게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자녀가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먹은 것이 너무 과하면 꼭 탈이 나는 것처럼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칭찬과 격려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요,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느끼거나 스스로 느끼기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게 무엇이든지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늘 칭찬만 받던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지적을 받는다면 그 자체를 인정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지지 표현이 과한 부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것은 좋은 지지 표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필요할 때는 타당하다면 야단도 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지지 표현보다는 필요에 따라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요, 조금 더 느긋하게 반응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지 표현을 잘 못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렇죠.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네.
어색하게 느껴져서 마음과는 다르게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모들은요, 어릴 적 자신의 원가적으로부터 지지 표현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칭찬이나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자, 즉 부모의 기대 수준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으면 칭찬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성향상 원래부터 말수가 적고 과묵해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녀의 감정 수준에 따라서 애정을 표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의견 존중, 따뜻한 위로, 칭찬하기, 그리고 안아주기, 공감하기 등 좀 더 자주 애정을 표현하고 칭찬해주는 모습이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떠신가요? 부모님께 지지 표현 많이 받으시면서 잘하셨나요? 네, 지금 어떠신지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부모님이 어릴 때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주셔서
네.
모든 면에서 자신만만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만만의 성격. 네. 네. 네, 맞습니다. 부모의 지지 표현이 큰 힘이 되었다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지지 표현보다는
네.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아, 어떤 네. 행동으로 보여주셨나요?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네, 제가 공부하고 싶은데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하면은 너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네.
교과서를 사준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신자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서적 친밀감을 회복하는 지지 표현의 가장 강력한 힘은요, 바로 신체 접촉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이 필요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부모의 손길이 최고의 지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좋은 양육 태도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합리적 상명입니다.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부모의 양육 태도 두 번째는 합리적 설명입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해 꾸짖을 때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분명한 이유와 합리적인 규칙을 토대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합리적 설명을 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요,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타인과의 갈등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리자매님, 부모에게 합리적 설명하는 양육 태도가 없다면 어떤 모습이 보일 수 있을까요?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규율과 규칙에 대해서만 매우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아이와 대화로 조율하는 과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특히 더 잘 보이려고 애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리적 설명을 하는 부모들은요, 자녀와 평등한 관계를 가지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 설명은요, 바람직한 양육 태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설득하는 모습이 지나치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말꼬리 물듯이 자꾸 물어보는 모습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러면 상대방이 많이 힘들어할 것 같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두세 번의 설명 이후에도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질 경우에는요, 부모의 단호한 지시를 내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서 자녀와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려는 모습은 제 주위에서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네.
과묵하거나 지시하거나 무관심한 부모의 양육 모습들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생활이 힘들고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대화의 기술 자체가 부족하고 그런 경험도 적어서 부모들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북남조선의 남자 아버지들이 이런 특징을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힘드시겠지만요,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신다면 자녀에게 일정 시간 대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사회적 대화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달되면서 자신감 또는 자존감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네.
세 번째 자녀 양육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네, 세 번째는요, 성취 압력입니다. 자, 소리자매님 다음을 읽어주세요.
성취 압력은 사회적 성공을 강하게 요구하는 양육 태도의 모습이다. 약간의 성취 압력은 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지능이 높은 자녀일 경우에는 부모의 압력에 별 문제 없이 적용할 수 있지만 인지 능력이 부모의 성취 압력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쉽게 초조해질 수 있고 소극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다.
선생님,
네.
모든 부모가 다 자녀가 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양육 태도가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취 압력이 없는 세상살이는 없죠. 그렇지만 자녀가 감당할 수 있고 또 달성할 수 있는 압력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이 모여서 긍정적인 자아상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자존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네.
왜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이루라고,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험 성적이 오르면 무언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타협, 보상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괜찮은 것인가요?
네, 이상적인 점수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자녀의 수행 능력이 발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물질적인 보상과 정신적인 보상을 함께 해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부모 양육 태도를 점검할게요. 부모 양육 태도 점검은 간섭인데요. 이것은 자녀의 사생활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부모의 간섭은 자녀의 생각, 품위, 그리고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사고 기준에 맞추도록 지나치게 관여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에게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고 지나치게 통제할 때 자녀는 경직된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 6세 이하의 아이에게는요, 간섭이 어느 정도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섭이 소아교까지 지속되면 깊이 있는 사고 습관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간섭이 심해지면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인 자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간섭이 너무 심해도 문제지만 간섭을 너무 하지 않고 자율성을 많이 허용하는 태도 또한 바람직한 양육 태도는 아닙니다.
자녀가 싫어 안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등의 말로 자율성을 표현하는데 부모는 그 모습을 자녀가 말썽을 부린다고 생각해서 제재하거나 통제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모습도 자율성을 꺾는 모습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율성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은요, 실제로는 자녀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어쩌면 부모가 원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인 부모가 통제와 자율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줄이면서 균형 잡힌 바람직한 양육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율성을 많이 허용하는 자녀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자주 나타날까요?
네, 지적 호기심이 많은 자녀인 경우에는요, 비교적 바람직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수행에 열의가 없는 경우에는요, 자녀가 일방적으로 또는 즉흥적이고 즐거운 것만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추구하려는 성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녀 양육에서 즉각적인 개입으로 간섭을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거리에서 조금씩 개입을 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자녀가 어릴수록 안전을 위해서 많은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또는 뭘 먹을지 등 대체로 부모인 우리가 결정하는 모습이 많죠. 그렇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 선택권을 주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자율성을 키우는 것에 좋은 방법입니다. 간섭이나 통제가 있던 자녀에게는요, 선택의 폭을 정해주어서 자신감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잘했건 잘못했던 간에 관심을 보이고 칭찬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부모인 자신의 양육 방식을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나요?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 안에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죠.
나는 부족해도 내 자녀들만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는 북조선 신자들에게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내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더 강건해지기를 바라고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인 나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길이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과 가정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머물길 기도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은미 자매님과 지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기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늘 우리 귀한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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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까지 그동안 4주 베드로전서를 읽고 묵상을 했어요. 혹시 그동안에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억나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성경 이름이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그러면 베드로가 어디서 베드로 전서를 썼다고 했죠?
로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베드로 전서에서 로마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바로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바벨론은 로마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로마는 그때 당시 가장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이고 세계 정치와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편지들과 달리 하나의 교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그것을 서로 돌려보는 편지라고 해서 회람서신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잘 기억하시네요. 맞아요.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네, 이렇듯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려보는 편지라고 해서 회람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 전서 할 때 고난이나 시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베드로는 방금 말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과 시험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다. 라고 했고 어쩌면 여러 믿음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를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 읽고 묵상하기에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말하고 싶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네,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라고요?
네, 맞아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우리가 이제 좀 전에 고난과 시험을 받은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다라고 했는데 그 고난과 시험을 어디서 받냐면 바로 세상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된다. 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과 무관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 그렇게 연결되죠. 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두 대상이 나와요.
네, 1절에 아내들이고 7절에는 남편들입니다.
네. 한번 각각 한번 읽어 볼까요?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네,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여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대상이 남편과 아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오늘 말씀은 세상 속에 있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안에서 생활이 중요한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7절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가 잘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전서는 말씀을 읽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못하지 않아 가족 안에서 잘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면 목사님,
네.
우리가 어떻게 가족 안에서 어떻게 잘 생활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마디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배우라고요?
네.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지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지 그 지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특히 저는 여기서 관계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관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왜 다투고 싸우냐면 어떻게 관계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혹시 아시는지?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제 동화가 있는데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각자의 자기 집으로 식사를 초대해요. 근데 이제 여우는 두루미를 초대할 때 접시에다가 식사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여우는 늘 접시에다가 식사를 먹었으니까. 근데 두루미는 입뿌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접시에 놓인 음식을 먹지 못해요. 반대로 또 두루미가 여우를 식사를 초대했어요. 근데 이제는 음식을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대접했어요. 근데 여우는 접시에다가 먹잖아요, 음식을. 그래서 호리병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한 거예요.
결국 요나 두름이나 다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네,
서로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준비하지 못한 거네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관계란 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필요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어디냐면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형제들이거든요.
네.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편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종종 때로는 가장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상대하고 말하고 무례하고 상처 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밖에
네.
나가서는 되게 예의 있게 바르게 말하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아버지, 엄마, 형제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고 상처 주는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찔리는데 네. 네, 저도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가족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조그만한 일에 화를 내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나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의 필요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안에서 생활을 못할 때 뭐가 막힌다? 기도.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잠깐 자기 가족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좀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할까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랬죠. 네. 기억이 나요. 저도.
네. 가족 안에서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단은 사랑이 먼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이제 또한 그분들을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나 네,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저는 가족이 엄마나 아빠나 언니나 제가 한마디를 하면 두세 마디를 안 해도 알아들을 것이다. 이해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필요한 게 좀 더 저의 생각을 말하고 그런 무관심적인 거에 대해서 좀 뒤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다들 이렇게 느끼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나눔과 말씀 안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네, 이 구절이 좀 네, 와닿았어요.
그렇군요. 네. 왜 와닿았을까?
저희가 보통은 이제 싸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밉거나 하면 이제 저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다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주라. 그 사람을 축복해라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예전에도 저희가 읽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읽었지만
네. 안 되죠. 그렇죠.
네.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이것을 좀 읽으면서 또 머리에 좀 이렇게 새기게 됐어요.
근데 되게 쉽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천하기에 네. 적용하기에 맞아요. 너무 네.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일단 그래도 우리 지수자매님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 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건데
네.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은미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욕을 당하면 화가 나는 거잖아.
네.
되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네. 거고.
맞아요.
내 안에 있는 화와 분노와 대갚아주려는 마음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사실 축복할 수 있는 거잖아.
네.
복을 빌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그때 이렇게 화난 마음과 분노한 마음을 사그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 번인가 몇 번 해봤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막 화는 나지만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 해봤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었어요.
기도를 해봤 순종 일단 순종을 해봤구나.
네, 해봤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막 욕하는 대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막 그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그 분노하는 마음이 네 그렇지만 마음이 그냥 좀 그냥 쑥 가라앉는다 해야 될까요? 네 그렇긴 했었어요.
저도 조금 지금 이제 지수자매님의 나눔에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네. 일단은 말씀에 한번 순종해서
네.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도 바뀌는 거군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오, 그렇구나. 네. 저는 이제 마음이 바뀌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단 순종해 보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기도 하는구나. 저는 이거 중요한 거 배운 것 같아, 지금. 지수자매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오히려 지금 배웠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은미자매님은?
네, 저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는 말씀인데요. 악에서 떠나기는 쉽지 않으나 믿음을 통해서 노력해야겠죠? 많이. 선이라는 게 사실 저는 거리를 오고 갈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시잖아요. 계단을 오를 때라든지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거.
그래 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오야.
근데 한 번 있어요.
착하다.
근데 그게 처음에 그 시작이 조금 어려운데
해보니까 어땠어요?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어요.
뿌듯하고 좋았어요.
네.
그 다음엔 또 하게 되겠네요, 그죠?
네, 항상 그런 그 상황을 보면 막 마음이 막 먼저 가고 막 말이 가고 그러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야. 근데 보니까 제 먼저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아, 오히려 먼저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데서 따뜻함을 얻었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사실 이런 실천적인 삶이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은미자매가 얘기했던 뿌듯함이 있었고 만족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느끼는 감동과 뿌듯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잘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순종할 때
네.
하게 되면 더 순종하는 게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럼요.
뿌듯함이 있었으니까, 만족감이 있었으니까.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 가정 안에서 가족들의 마음과 필요를 보고 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님,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나 주